소유적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의존한다.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진실한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무엇이 탄생한다는 사실에 자신을 맡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존재적 인간이 되면은 어디에든 다 탄생할 수도 있고 용기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신감이 존재, 넘친다는
그렇죠.
거네요.
존재 자체가 자기의 삶의 기준과 기초이기 때문에
네,
무엇이 주어지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죠.
나의 존재의 이유. 고전 읽기 문을 열었습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이에요. 이번 주는 예술공장 쇼에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면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I want to be loved by you 노래 듣고 옵니다. 신어드 코너예요.
사랑의 대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랑에 금방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연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 점검을 해보는 한 주입니다. 사랑의 기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사랑의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해봤고요.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의 붕괴라는 건데 이 붕괴가 들어가니까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에리히 프롬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한 정신분석학 학자인데
네.
이제 서양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개인적인 것을 다루는 듯이 이렇게 쭉 사랑에 대한 이론에 대한 것들을 쭉 지켜봤는데
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서양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을까 그랬더니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어머.
이게 서양 사회의 사랑의 붕괴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단한 이 오염으로 생각하고 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시장형 인간들의 등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 그것들이 이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예요. 내가 주는 것만큼 사랑을 받아낼 것이다. 또 네가 사랑을 해주는 만큼 나는 그만큼 사랑을 줄 것이다. 이제 이런 give and take 이런 형태의 사랑들인데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요즘에 이렇게 서로 짝지어주는 남녀를 이렇게 짝지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혹시 뭐 여자분을 소개시켜준다 그럴 때도 저 사람의 깊이, 뭐 소양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니? 이렇게 따져서 등급을 매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 이제 내면적인 것들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외부 내면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죠. 그래서 교육의 수준을 맞추고 뭐 재산 맞추고 직장을 맞추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 한번 사귀어봐 하고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가 할 일이지만
네.
과연 이제 사랑할 수 없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잘 모르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생겨났는데 그 아이들은 또 후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네. 가진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부모님이 소개해주면 일단 결혼하고서 나중에 사랑을 했잖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 같아요, 벌써.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짝지어준 대로 결혼해서 이제 사랑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만났는데
네.
이미 주어진 걸 뭐 어떻게 그냥 그 속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힘을 키운 사람들은 좋은 가정을 이루었을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가정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 그러네요. 자, 오늘 퀴즈 나갑니다. 에리 프롬은 우상 숭배적인 사랑, 감상적 사랑 등을 불합리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땡땡땡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사이버, 2번 사이비.
그렇다. 너무 어려워. 헷갈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에리 프롬은 우상 숭배적인 사랑 그리고 감상적 사랑 등을 불합리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들을 땡땡땡땡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사이버, 2번 사이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보내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사랑이 붕괴됐다라고 주장하는 에리 프롬. 오늘은 그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잘못된 형태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낭독부터 들어볼게요.
신경증적 사랑의 기본적인 조건은 애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모두 어버이상의 애착을 느끼고 있고 어른이면서도 일찍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 기대, 공포를 애인에게 전이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아적 관계 유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고 어른으로서의 애정적 욕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은 지능적,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생활 연령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애정에 있어서는 2살 또는 5살 또는 12살 어린 아이로 남아있다. 더 심각한 경우에 이러한 감정적 미숙성은 사회적 유능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보다 덜 심각한 경우에 갈등은 친밀한 개인적 인간관계 분야에 국한된다. 앞에서 검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심의 퍼스널리티와 관련되는 것으로 오늘날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신경증적 애정관계에 대한 다음 예는 정서적 발달 단계가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 애착을 벗어나지 못한 남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남자들은 말하자면 아직도 어머니 젖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남자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보호, 사랑, 따뜻함, 배려, 칭찬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 곧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그녀의 자식이고 그들이 무력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남자들은 그들을 사랑하도록 여자를 유인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에 성공한 다음에도 매우 정답고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여자에 대한 관계는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표면적이고 무책임하다. 그들의 목적은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남자들에게는 보통 상당한 허영심이 있고 다소간 숨겨진 과장된 관념이 있다. 올바른 여자를 만난다면 그들은 안전감을 느끼고 의기양양하고 상당한 애정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남자들이 대체로 기만적인 이유다. 얼마 후 여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환상적 기대에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는 갈등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 여자가 그들을 한결같이 찬양하지 않으면 여자가 그녀 나름대로의 생활을 주장하면 여자가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여자가 다른 여자와 그의 애정관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혹은 이러한 애정관계에 관심을 갖고 찬양하지 않으면 남자는 깊은 상처를 받고 실망감을 느끼며 흔히 여자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또한 군림하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감정을 합리화한다. 귀여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결여되면 사랑이 없다는 증거로 간주된다. 이러한 남자들은 보통 그들의 애정 행위, 쾌락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순수한 사랑으로 착각하며 따라서 그들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대한 애인으로 상상하고 사랑의 상대자의 망언에 대해 몹시 불평한다. 이러한 어머니 중심적인 사람이 심각한 장애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일 그의 어머니가 사실상 과잉 보호하여 그를 사랑했다면, 만일 그가 어머니와 같은 타입의 아내를 찾아낸다면, 만일 그의 특수한 천품과 재능이 그에게 매력을 갖추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한다면, 그는 더 높은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의미에서는 잘 적응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경우가 더 많지만, 비록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애정생활은 심각한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퍼스널리티를 외로운 상태에 놓아두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자주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에 빠진다.
네, 신경증적 사랑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이거 발음하기 힘드네요. 신경증적 사랑. 이게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자. 남자에게 그러면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다가갔길래 이럴까? 근데 궁금한 것도 있어요. 여자가 엄마를 느끼는 것보다 남자가 엄마를 느끼는 게 더 커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비슷한데.
네.
그러나 둘 다 이제 그 불완전한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음식이라고 하는 이제 생존을 위한 것들이 어머니로부터 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다 의존하고 있죠. 그러나 남자가 어머니에 가지는 그 심리적 상황하고 여자가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적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사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정신분석이나 심리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들이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제 마마보이나 마마걸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절대적 존재로 존재하는데
네.
누구나 다 아이일 때는 어머니는 절대적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나 적절하게 자라면서 어머니와 함께 분리돼야 되는데 이 분리의 과정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벌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서 이제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되는 될 때까지도 어머니에 대해서 분리되지 않은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겉으로 보기엔 매력적일 수 있고 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고 이렇지만
네.
속으로는 네. 여전히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우.
그래서 징징거리죠. 그래서 여자에게
떼쓰고
여자에게 그 네. 어머니에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 아내에게서 그렇게 하다가 잘 아내가 못 받아들여 주게 되면 이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가 좀 듬직한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낭독은 지금 마마보이에 대한 그런 낭독을 들어봤는데 자 그럼 다른 신경증적 사랑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신경증적 증상의 다른 형태는 주로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예로 어머니는 냉담하고 초연하지만 아버지는 부분적으로는 아내가 냉담하기 때문이지만 모든 애정과 관심을 아들에게 쏟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좋은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권위적이다. 아들의 행동에 만족할 때에는 언제나 아들을 칭찬하고 선물을 주고 정답다. 그러나 아들에게 불만을 느낄 때에는 언제나 뒤로 물러서거나 꾸짖는다. 아들은 그에게는 아버지의 애정이 유일한 애정이므로 노예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집착한다. 아들은 생활의 주요 목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성공할 때 아들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하거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아들은 기운을 잃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러한 사람은 아버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애착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아버지상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의 전생에는 부침의 연속이 되고 아버지의 칭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경력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그들은 양심적이고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그들이 선택한 아버지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 관계에서는 초연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여자는 그들에게 핵심적 중요성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보통 여자에 대해 가벼운 경멸감을 갖고 있다. 흔히 소녀에 대해서는 아버지다운 관심으로 숨겨버리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남성적 성격에 의해 여자를 감동시키지만 그들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생활을 항상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상에 대한 1차적 애정에 대해 아내는 2차적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남편이 변덕스러운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녀를 다루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 한 그들은 점점 더 실망할 뿐이다. 어버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다툼을 억제하거나 불만의 징조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어버이들의 특이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에 있어서의 신경증적 장애는 더욱 복잡하다. 양친의 소원한 관계는 동시에 자녀와의 사이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소녀가 경험하는 것은 예의 바른 분위기이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어서 소녀는 당황하고 무서워한다. 소녀는 어버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미지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 결과 소녀는 자기 자신의 세계, 곧 백일몽에 빠져버리고 항상 겉돌고 나중에 그녀의 애정관계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움츠리면 강렬한 불안, 곧 세상에 굳게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는 감정이 생기고 강렬한 흥분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흔히 피학대 음란증적 경향을 갖게 된다. 대개 이런 여자는 남편을 야단치고 소리지르게 만들기를 좋아하고 남편이 정상적으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야단치고 소리지르면 적어도 긴장이라는 무거운 짐과 여기서 생기는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정의 중간 상태라고 하는 괴로운 미결 상태를 종결시키려고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뭐 제 주변에 재벌이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재벌가들을 볼 수 있는 거는 TV나 영화 이런 데서는 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모습들, 재벌과 엘리트 집안 그런 데서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이렇게 남자들이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버지를 따라가려는?
복종이죠. 네. 이제 이게 수익적 관계의 시작이죠. 이제 가부장적인 네.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그리고 네. 여러 아들들이나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명령하고 그 아버지의 기대와 희망과 명령에 잘 부응하는 사람들은 좋은 자식들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좋은 자식들에게만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자식의 이러한 관계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네네. 기초가 되어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시 종교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모계 중심적인 여신 사회였을 거다.
네.
그래서 이 자식이 좋든 싫든 나쁘든 뭐 선하든 선하지 않든 간에 어떠한 형태든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신들은 해줍니다. 대지의 여신처럼.
네.
그러나 이제 종교가 부계의 형태로 옮겨가게 되는 때는 명령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식들만이 선한 자식들이고 그 나머지는 멸망하고 파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옮겨가듯이 네. 한 개인의 등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해서 애를 키워주고
네.
좀 나이가 들면 아버지는 절도와 법칙과 원칙을
예, 예.
주고 그리고 예. 거기에 부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사랑을 주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 두 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선 자기 안에 어머니적인 요소와 아버지적인 요소들을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훌륭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던데 선생님 엄마 영향을 받은 남자가 더 나아요? 아빠 영향을 받은 남자가 더 나아요?
아, 그래, 둘 다 못 써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둘 다 못 써요.
둘 다 못 써요.
예를 들면 이제 아주 그 결혼 후에 네.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 이렇게 보면
예.
이게 모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직 그 덜 자라서 철이 들든 상태에서 결혼을 네. 하게 되면 아내에게서 어머니를 투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소년이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부계에 충실한 어떤 사랑의 방법을 배운 사람들의 경우는 네. 가혹하고 냉정하죠. 군림하게 되고 아내가 아니라 이제 노예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내가 얘기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주 뭐 얼마 전까지 너와 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였다가 그 다음에는 돌변하게 되는
왕과 신하로 변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그 결혼의 대상으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엄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뭐든지 다 해주기 때문에 지가 자기 역할을 안 해도
어떻게
엄마가 다 해주니까
어떻게
엄마
나 좀 엄마 쪽이야. 이것도 부계 쪽이다. 그러면은 남편이 저 월급 받아 와가지고 아내에게 생활비 얼마 딱 나눠주고서 가계부 써. 이런 남편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네. 자기의 원칙이면 그걸 네. 지키게 만드는 거죠.
이거 둘의 조합이 잘 돼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거.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에리 프롬은 우상 숭배적 사랑, 감상적 사랑 등을 불합리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땡땡땡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땡땡땡 사랑이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이버, 2번 사이비. 휴대폰 이용하실 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보내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동물원입니다. 널 사랑하겠어.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에리 프롬이 정신분석 각자라고 하는데 또 프로이트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번 주 방송에서 프로이트 말씀을 간간히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에리 프롬 대 프로이트를 좀 나눠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에리 프롬도 프로이트의 영향을 이제 심대하게 받죠.
네.
그만큼 프로이트는 위대한 전환기를 만들어 놓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로이트를 우리가 평가할 때 20세기에 들어서 최고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프로이트 이후에 들어와서 인간은 인간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프로이트가 완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이 이끌고 가는 사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자체가 비합리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구가 만족되면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 자체에 대해서 불행해지고 네.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부분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이 채워지면 그러면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에리 프롬은 완전히 다르죠. 칼 융도 다른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얘기하죠. 사랑이 채워져야 성적인 것도 만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있는 게 이제 에리 프롬적인 부분이에요.
저도 에리 프롬적인데 온철 씨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맞죠. 에리 프롬 네.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좀 더 네. 들여다보면
네.
정말 그게 우리가 교육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까? 사랑을 아주 고귀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채워지면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질까?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인간성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신과 짐승의 중간쯤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뭘까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프로이트의 통찰력이 더 강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래. 아, 나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복잡해.
인간은 복잡한데.
그래요. 자,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또 다른 나쁜 예가 있습니다. 낭독으로 들어갑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가끔 위대한 사랑으로서 경험되는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묘사되는 사이비 사랑의 형태는 우상 숭배적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의 생산적 전개에 바탕을 둔 동일성, 곧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는 사랑을 하는 사람을 우상화하기 쉽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 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의 선, 곧 온갖 사랑, 온갖 빛, 온갖 지복을 간직하고 있는 자로서 숭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힘에 대한 모든 감각을 박탈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대체로 그녀를 또는 그를 우상시하는 자의 기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보상으로서 새로운 우상을 찾게 되는데 때로는 이러한 순환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우상 숭배적 사랑의 특징은 첫째로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사랑의 경험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우상 숭배적 사랑은 흔히 참되고 위대한 사랑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강렬함과 깊이를 묘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지 우상 숭배자의 갈망과 절망을 드러내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 우상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 감흥 정신병 형태가 되기도 한다. 사이비 사랑의 다른 형태는 감상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랑은 환상 속에서만 경험될 뿐 실제하는 다른 사람과 여기서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러한 사랑의 본질이 있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이러한 사랑의 형태는 영화와 잡지의 사랑 이야기나 사랑 노래의 소비자들에 의해 경험되는 사랑의 대상적 만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랑, 합일, 친밀감을 바라는 충족되지 않은 이런 욕망은 이러한 생산품을 소비하는 데서 만족을 찾는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분리의 벽을 허물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는 스크린 속 부부의 행복한 또는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에 참여할 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많은 부부들이 스크린 위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구경할 때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함께 다른 사람의 사랑의 구경꾼으로서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기회를 갖는다. 사랑이 백일몽인 한 그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실제하는 두 사람 사이의 현실적인 관계가 될 때 그들은 얼어붙는다. 감상적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은 시간에 의한 사랑의 추상화이다. 부부는 그들의 지난날의 사랑, 비록 이 과거가 현재였을 때에는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지난날의 사랑의 기억이나 미래의 사랑의 환상에 의해 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이미 서로 실증을 느끼면서도 얼마나 많은 약혼자 또는 신혼부부들이 미래에 있을 사랑의 축복을 꿈꾸는가. 이러한 경향은 현대인의 일반적 태도와 일치한다. 현대인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 오늘을 살지 못한다. 현대인은 감상적으로 어린 시절이나 어머니를 회상하고 또는 미래에 대해 행복한 계획을 세운다. 다른 사람들의 가공적인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대상적으로 사랑을 경험하든 또는 사랑의 경험이 현재에서 과거 또는 미래로 옮겨지든 이와 같이 추상화되고 소외된 사랑의 형태는 개인의 현실적 고통과 고독과 분리감을 완화해주는 마취제로서 사용된다.
우상 숭배적 사랑 이렇게 하니까 뭐 거대하게 들리시죠. 사실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근데 거의 다 이런 모습으로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희망과 환상을 가지고 엄청난 어떤 감성적 충격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조금 지나 보면 허당이야.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사랑에 절망하게 되죠. 근데 네.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이제 사이비 사랑 중에 하나인 감상적 사랑들입니다. 아. 그래서 자기의 사랑은 키워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경하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속의 사랑, 또 영화 속의 사랑, 그 사랑 속에 자기도 빠져들고 싶은 거죠. 그 자리를 지금 TV의 드라마들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내 사랑과 저 드라마 속의 사랑 사이에 괴리에 대한 거를 대리 만족을 해가면서 이제 즐겨가는데 구경꾼의 사랑이죠. 근데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거는 그 구경꾼의 사랑은 사입이다. 네 스스로 그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걸 에리 프롬은 마취제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취죠. 감상적이죠. 자기 환상.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갈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게 자기 사랑, 자기 환상이라는 게 자기 마취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객관성으로 현실과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현실이 되게 되면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 그 선생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대리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뭐 환상적으로 산다 그랬는데 노래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예. 노래 들으면서 네. 저 멜랑콜리한 노래, 그럼 더 가사 속에 네. 저 대사들이 내 사랑 속에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남편이라는 자는 저런 대화하고는 거리가 영 없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제 내 아내도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서 봉창 두드리냐고 얘기하더라고 이씨 그러면 꿈이 깨는 거죠. 처지지 않는 사랑이죠.
그러네. 뭔가 좀 허전한 사랑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에리 프롬은 우상 숭배적 사랑, 감상적 사랑 등을 불합리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땡땡땡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사이버, 2번 사이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드립니다. 신경증적 사랑의 또 다른 형태 마지막 낭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경증적 사랑의 또 하나의 형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그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의 결함이나 결점에 관여하려고 투사적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은 집단, 민족 또는 종교와 매우 흡사한 행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점까지도 낱낱이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결점을 천연덕스럽게 무시해버린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개조하기에 바쁜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이와 같이 하면은 아주 흔히 있는 일이지만 사랑의 관계는 상호 투사의 관계로 변한다. 만일 내가 오만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탐욕스럽다면 나는 상대방의 이러한 점을 비난하고 나의 성격에 따라 그를 고치거나 처벌하려고 한다. 상대방도 이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들 자신의 문제를 무시하는 데 성공하고 따라서 그들 자신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하는데 실패한다. 투사의 또 다른 형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어린 아이들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투사는 흔히 자식에 대한 소망과 관련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자식들에 대한 소망은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자식의 문제에 투사함으로써 결정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활에 의의가 없다고 느낄 때 그는 자식들의 생활을 통해 의의를 느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어서나 자식들에게 대해서나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실존의 문제는 각자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고 남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자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인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실패한다. 불행한 결혼을 해소하려고 할 때에도 자식들이 투사의 목적에 이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버이들이 흔히 벌이는 논쟁은 화목한 가정이 주는 행복을 자식들에게서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면 화목한 가정 안에 감도는 긴장과 불행의 분위기가 공공연한 결별보다도 자식들에게 더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공연한 결별은 적어도 자식들에게 인간은 용감한 결정에 의해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음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랑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환상이다. 어떠한 환경 밑에서든 고통과 슬픔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인 것처럼 그들은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투쟁은 어느 쪽 당사자에게도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고 오직 서로 파괴해버리는 것 같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좋은 이유를 찾아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갈등이 사실은 진짜 갈등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들이 말하는 갈등은 사소한 또는 피상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이고 이러한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명료해지거나 해결될 수 없다. 두 사람 사이의 진짜 갈등, 곧 은폐하거나 투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이 속해 있는 내면적 현실의 같은 차원에서 경험되는 갈등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명료해지고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며 이러한 카타르시스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위에서 말한 바를 강조한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그들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사귈 때, 그러므로 그들이 각기 자신의 실존의 핵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랑은 가능하다. 오직 이러한 핵심적 경험에만 인간의 현실이 있고 오직 여기에만 생기가 있고 오직 여기에만 사랑의 기반이 있다. 사랑은 이와 같이 경험될 때에만 끊임없는 도전이다. 사랑은 휴식처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고 일하는 것이다. 조화가 있든 갈등이 있든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이것은 두 사람이 그들의 실존의 본질로부터 그들 자신을 경험하고 그들 자신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그들 자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 일체가 된다는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는 2차적인 것이다. 사랑의 현존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증거가 있을 뿐이다. 곧 관계의 깊이, 관련된 각자의 생기와 힘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인식하게 하는 열매이다.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갈등이 심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그 이유가 대부분이
이제 과거에 우리 네. 부모님들은 되게 다 그러셨죠. 예. 네.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진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그게
계시는데
그게 예. 이제 우리 지금 보면 그게 얼마나 커다란 이제 희생이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려면 두 부부 사이의 관계는 그러면 뭐였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겉으로 갈등이 없는 것처럼 만들지 마라. 정말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서 거짓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점점 더 남편과 아내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기본적인 본질은 합일인데
네.
이 합일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그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원의 깊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논의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다시 저 발견해 나가고 이런 네. 과정이야말로 우리 사랑의 힘을 키워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디 누가 우리는 싸운 적이 없는 부부야 그럴 때
이상하지 않아요?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저게 예. 진실일까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미덕일까.
예.
살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자식 문제
같아요.
싸울 수 있고 여행 문제 싸울 네. 수 있고 뭐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네. 문제까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의견이 다르다 보면 티격태격 하게 네. 되고 하다 보면 네. 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불이 확 나고 그러다 후회하고 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네. 서로를 알게 되는데 네. 이 과정이 생략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부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도 커다란 이 껍데기의 명령에 이제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 평화를
그러네요.
이제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지만 이제 네. 투사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반대 현상인데
네.
저는 아무것도 고치는 게 없으면서 남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모자른다고 생각하는 걸 뭐든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나는 이런 점이 나쁘고 이런 점 때문에 멍들었고 이런 점 때문에 난 열등감이 걸려있는데 저기 딱 보니까 이 유구 안에 저런 게 있는 거야. 배분철 씨 안에 저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잘 걸린 거지. 막 얘기해 주는 거야. 좋은 형태로.
기회는 이때야.
너 그거 네. 고쳐야 되고 말이야. 그거 그러면 안 되고 말이야.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는 해결이 안 돼요. 자기는 더 좋은 사람은 안 되고 모든 세상으로부터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탓하게 되는 투덜이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 이 잘못된 메커니즘,
네.
투사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연세가 좀 많으신데요. 지금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나 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엄마는 난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못 살겠다고 두 분이 그러셨어. 그럼 이혼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너무너무 혼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저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또 안 싸울 때는 보면요. 두 분이 합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직도 지금까지 저렇게
그렇겠죠.
사시는 거지. 아유, 그래요. 어쨌든 뭐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남녀의 관계에선 분명히 한 가지를 통하는 분리됐던 게 하나로 되는 그 꼭지점이 있으니까 이어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힘을 좀 키워가자는 것이죠.
그래요. 자, 사랑의 기술 재미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내일 마지막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한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린스,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문예출판사에서 사랑의 기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 돋아있는 새 삶을 발견할 종합 퍼포먼스 쇼, 예술공장쇼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사이비 사랑이죠?
그렇죠. 네. 자, 정답자분들 저희가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놓을게요. 확인하시고 주소하고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으로는 페이퍼레이스입니다. 러브송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온철 씨, 오늘 네. 낭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